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군함이 걸프 지역에서 미 해군 구축함에 가까이 접근하다 경고 사격을 받은 뒤 되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 빌 어번 대변인은 지난 24일 미 해군 구축함 템페스트호가 북아라비아만을 항해하던 중 이란 군함 한 척이 무선 호출과 경고 신호탄을 무시한 채 200야드 이내로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결국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미 구축함 스퀄호가 509경 기관총으로 세 차례의 경고사격을 가한 뒤 되돌아갔다고 어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어번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태는 사고 위험을 대폭 가중시키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양 규칙에 따른 안전한 항해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선박들은 이날 하루에만 걸프 지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군 함정과 세 차례 맞닥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군함들은 전날에도 미 구축함 니츠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무렵 빠른 속도로 접근했다가 경고 신호를 받고 방향을 돌린 바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협력과 정보 공유에 관한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가 ISIL에 대한 공습을 조율하고 시리아 공군이 추가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양측 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관리들은 합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터키 남부 지즈레 지역에서 오늘 새벽 차량 폭탄 폭발로 경찰관 1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즈레 마을은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이 접한 시르나크주에 속해 있으며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이번 공격이 터키 정부가 불법 테러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PKK가 벌인 것으로 지목했습니다. PKK는 과거에도 같은 지역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한 것으로 의심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경찰서 한 곳을 공격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의 상호 비방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흑인 사회의 실질과 범죄 문제는 도외시한 채 흑인들을 표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클린턴 후보는 인종주의자이자 편협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한 뒤 수십 년간 흑인들을 외면했다며 오는 11월 선거에서 흑인들이 공화당에 투표해서 잃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네바다주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흑인 사회에 대해 모욕적이고 무지한 발언들을 해왔다며 트럼프 후보는 흑인을 오직 패배와 살인, 마약 등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중부 아마트리체 지역에 오늘 또다시 두 차례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여진은 각각 4.3과 4.7 규모로 이미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마을에 추가 건물 파손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마트리체에는 지난 24일 지진 발생 이후 무려 5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늘 현재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영국인 3명, 루마니아인 2명, 스페인과 캐나다, 엘살바도르인 각각 1명 등 모두 8명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마오쩌둥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반군과 오늘 무기한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측 간 평화회담을 중재한 노르웨이 외무부는 휴전협정 조인식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오늘 오전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공산주의 게릴라 양측 대표들은 이날 시간 제한이 없는 일방적인 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약 50년 동안 계속된 정부군과 반군 간 대립으로 적어도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길고 길었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나 봅니다. 북한도 이제 아침 기온이 꽤 많이 내려갔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여름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갈 시기가 됐습니다. 급하게 방학 숙제하느라 바쁜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여러분들도 어릴 적 학교에서 내준 이 여름방학 숙제, 개학 전날에 불이 나게 하느라 허둥댔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숙제는 왜 꼭 그렇게 몰아서 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을 가르치는 브랜디 영이라는 교사가 무려 1년간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지 않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학생들은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또 가족과 저녁 식사를 꼭 함께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책을 읽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책과 교과서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지만 책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아이답게 뛰어놀고 또 가족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라는 영교사의 깊은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교사의 깊은 뜻은 학생과 많은 학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7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정도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8도, 신의주 16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8도에서 28도, 함흥 15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15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A1의 노래입니다. 천국은 당신 옆에 있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Heaven by your side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e greatest story love has ever told.
Now my life is blessed with the love of an angel. How can it be true? Somebody to keep the dream alive. The dream I found in you.
I always thought that love would be the strangest thing to me.
When we touch, I realize that I found my place in heaven by your side. That I found my place in heaven by your side. See the greatest story love has ever told.
Now my life is blessed with the love of an angel.
How can it be true?
Somebody to keep the dream alive.
The dream I found in you.
I always thought that love would be the strangest thing to me.
When we touch, I realize that I found my place in heaven by your side.
Now my life is blessed with the love of an angel.
Heaven by your side.
Somebody to keep the dream alive.
The dream I found in you.
I always thought that love would be the strangest thing to me.
But when we touch, I realize that I found my place in heaven by your sid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태국에서 군부 통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년 전 군사 반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군부가 이달 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당성을 확보했는데요. 이 개헌 이후에 군인이나 군 출신 인사들이 국가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중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이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을 부르키니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이 부르키니를 입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부터 여성도 징병하도록 한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첫 여성 신병들이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군정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태국의 프라유트 찬오차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5월에 국정 혼란 해소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뒤 지금까지 2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프라유트 총리가 이끄는 태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기틀을 만들어서 민간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주겠다면서 이달 초 헌법까지 바꿨는데요. 이 헌법 개정이 사실상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장기간 정치 권력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행사를 보장한 내용이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쿠데타에 이은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쪽이 여전히 프라유트 정부에 저항하는 중이고 태국 정부는 상식적인 법 절차를 뛰어넘는 통치 행태로 맞서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출 사건들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태국 정부 주변에서 일어난 돌출 사건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죠?
예,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서울에서 발생했는데요. 태국 수도인 방콕의 시장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떠났는데 태국의 군부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가 갑자기 이 방콕 시장의 시장 권한을 박탈시켰습니다. 평소 군부의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수쿰판 파리빠뜨라 방콕 시장이 숙청 대상이 된 건데요. 전날 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이 같은 소식을 공식 확인한 수쿰판 방콕시장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조기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서울시 당국을 비롯해서 한국의 각급 정부 당국이 준비한 방콕시장 방문 관련 행사들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달 초에 있었던 이 헌법 개정이 그 사실상 군부의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바뀐 헌법은 태국 군부가 주도한 헌법 초안위원회가 만들었습니다. 태국 군정의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가 상원의원 250명 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이들 상원의원들이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태국 군부가 총리와 의회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군정보장 보장법이라는 게 정치학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민간의 정부가 이양되더라도 이 태국 군부가 만든 국가발전 계획을 20년 동안 따르도록 해서 이 군부의 영향력이 태국 정부 주변에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군사령관과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게 뭔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 민간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언제든지 이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새로운 헌법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된 것이라면 민주주의 절차를 제대로 따른 거지 않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태국의 새 헌법은 지난 7일 국민투표에서 61.35%의 찬성표를 받아서 확정됐는데요. 하지만 국민투표 실시 당일까지 개헌에 반대하는 쪽은 아무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부가 일체의 정치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태국 군정은 게다가 국민투표 법의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개헌안 반대 운동 자체를 불법화했습니다. 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개헌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120명을 넘었습니다. 또 개헌안에 찬성하는 발언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태국 국민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내놓은 개헌안 홍보 내용만 듣고 투표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부는 70만 명이 넘는 홍보 요원을 동원해서 쿠데타 이후에 태국 정국이 안정됐다고 홍보했고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같이 군부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따라서 투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된 이 프라유 총리 얼마 전에 장기 집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고요.
예. 프라유 총리가 이끄는 태국의 군정 통치 세력은 내년 말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민간의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프라유 총리는 이 선거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주 프라유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적임자가 없다면 나한테 와서 상의하라 하면서 태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자신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반겼습니다. 태국 군부가 개헌 이후에 장기 집권을 시도할 수 있다는 서방의 관측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생긴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이 서방에서는 태국의 현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개헌으로 태국 군부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금이간 벽에 벽지를 바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조만간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개헌 이후에 군부의 강압 통치가 짧은 기간 동안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의 수영복을 놓고 유럽에서 현재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요.
예, 이슬람교에서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은 바닷가나 수영장에서도 머리부터 발목까지 온몸을 감싸는 수영복을 입습니다. 이런 수영복을 부르킨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의 전통 여성 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 수영복의 비키니를 합친 말인데요. 얼마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내린 올림픽에서도 이 부르키니를 입은 무슬림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비키니 차림 선수들과 당당히 겨루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 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예, 실제로 프랑스 각 지역에서 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 중이라고요?
예, 올해는 프랑스의 각급 지방정부들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입니다. 칸에서는 해수욕객이 몰리는 7, 8월 두 달 동안 지역 내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할 경우 최고 42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시행 중이고요. 며칠 전 니스 해변에서는 경찰이 무슬림 여성의 부르키니 를 강제로 벗게 하는 사진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라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칸과 니스 외에도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프랑스의 도시는 현재 1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부르키니를 입는 것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예, 부르키니가 여성 억압의 상징이어서 남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적 가치와 사고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런 입장을 적극 적으로 옹호하면서 거들고 나섰는데요. 이슬람 여성들이 해수욕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추정하는 사람이 대형 화물차로 80여 명을 치어서 죽거나 다치게 했던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니스에서는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프랑스 각 지역 당국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 는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찬반 논란이 프랑스 대법원까지 간 거군요.
예. 어제 영국 런던에서도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부르키니 복장을 한 여성이 프랑스 각 지역 당국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대법원이 인권 단체와 무슬림 기구들의 제소를 받아들여서 각 지역 당국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무효화할지 여부를 곧 판결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여성들도 군대에 간다고요?
예, 노르웨이에서 올여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가운데 첫 여성 신병들의 훈련소 생활을 AFP통신이 목요일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 의회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14년 징병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이 이번에 시행된 것이고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여성이 이 징병 대상에 포함됐고요. 복무 기간은 남자와 같은 1년 동안입니다.
네. 자, AFP 통신이 여성 신병들의 훈련소 생활을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취재진이 노르웨이 세터모엔에 있는 신병 훈련소를 찾은 날 소총 사격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전투모 아래로 길게 따내린 머리를 따내린 여성 훈련병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마리안느 웨스텀 양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군입대를 통해서 탯줄을 자르게 됐다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웨스텀 양은 이어서 남녀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더 독립적이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또 서로 다르게 살아온 친구들과 사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남녀 훈련병들이 내무반도 함께 사용하는 이 완전한 남녀 평등 군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노르웨이 군대에선 내무반도 남녀 병사들이 함께 사용합니다. 니나 헬름 노르웨이 방어 연구시설 연구원은 서로를 노출함으로써 인내와 이해심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군기 문란을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조사 결과 남녀가 함께 내무반 을 사용하도록 했을 때 성적 문제가 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전우애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남녀 병사들이 서로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노르웨이가 여성을 징집하기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예,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여성은 정보 수집 같은 분야에서 남성이 하지 못하는 역할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군 운영상으로 봤을 때 여성 장병이 군에 함께 존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 증오단체를 미국 주류사회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공격했습니다. 아,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인종카드를 꺼낸다고 반박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하와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이 생긴다는 소식, 또 올해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전망이 밝아 보인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후보를 증오단체와 연결하면서 공격했군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미국 서부 네바다주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가 증오단체를 미국 주류로 끌어들이고 비주류 급진 세력인 대한보수가 공화당을 장악하게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rom the start, Donald Trump has built his campaign on prejudice and paranoia. He is taking hate groups mainstream.
네, 트럼프 후보는 처음부터 편견과 피해 망상에 기반을 두고 선거 운동을 벌여왔다는 건데요. 이전에도 미국 정치에서 인종 문제가 등장하긴 했지만 주요 정당의 이 대통령 후보가 이를 부추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클린턴 후보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대한보수를 언급했는데 이 대한보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대한보수는 영어로 alternative right, 줄여서 보통 alt-right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 그 일반 미국인들에게도 이 생소한 단어입니다. 대한보수는 일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블로거, 또 라디오 방송 진행자, 학자, 운동가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 백인 민족주의 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한 사람들이고요. 이 미국 정치에서 극우 세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주류 보수주의자들과 이 대한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 주류 보수주의자들은 세금과 정부 지출 등과 같은 이런 쟁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세금을 낮추고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길 바라는데요. 하지만 이 대한 보수 세력은 미국 내 백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이런 공격으로부터 백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한 보수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는지요?
네, 최근 이 트럼프 캠프 책임자로 합류한 스티브 배넌 씨가 이런 대한보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이 배넌 씨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 매체인 브레이트바트의 이 뉴스,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대표를 지냈죠. 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배넌 씨를 영입한 것은 사실상 이 브레이트바트 뉴스와 트럼프 캠프 간의 합병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한 보수 세력의 대표적인 성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비주류 세력이 사실상 이 공화당을 장악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기질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입니다.
Someone so detached from reality should never be in charge of making decisions that are as real as they come.
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현실에서 뒤떨어져 있다면서 이렇게 현실에서 뒤떨어진 사람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들, 그러니까 뭐 멕시코 이민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든가 뭐 무슬림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뭐 과열된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일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단순한 엄포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고 클린턴 후보가 말했습니다. 이 선거운동 본부를 또 아무리 개편해도 이 트럼프 후보라는 인물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클린턴 후보는 또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인들이 다시 증오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이 클린턴 후보의 연설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켈리앤 커네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클린턴 후보의 연설에 대해서 이 클린턴 후보는 미국의 장래를 위한 아무런 희망이나 비전,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 문제 또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비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는 앞서 이 클린턴 후보의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인종주의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It's the oldest play in the Democratic playbook. When Democratic policies fail, they are left
네. 민주당은 정책이 실패할 때면 늘 이 인종 카드를 꺼내든다고 트럼프 후보가 말했는데요. 상대를 인종주의자로 몰아간다면서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주장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 측은 이날 네바다 연설에 앞서서 이 비주류 극우 세력과 트럼프 후보를 연결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최근에 이 흑인 등 소수계 문제로 인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최근 이 흑인 유권자들 또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흑인 사회의 실직과 이 범죄의 문제는 도외시하면서 흑인들을 표로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클린턴 후보가 인종주의자이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한 뒤에도 이 수십 년 동안 흑인들을 외면해왔다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흑인들이 공화당에 투표해서 잃을 게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어제 네바다 연설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흑인 사회에 대해 모욕적이고 이 무지한 발언들을 해왔다면서 이 트럼프 후보는 흑인을 오직 패배와 살인 또 마약 등으로만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와이에 세계 최대 해양 보호 구역이 생긴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해양 구역이 크게 확대되는 건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하와이 파파하노 모쿠 아키아 이 해양 국가 기념물의 면적을 현재의 4배인 150만 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는 하와이 제도 육지 면적의 5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보호구역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에 태평양의 미드웨이 환초를 찾아서 이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해서 연설하고요. 이 공유지 그리고 강과 바다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그 뒤 하와이로 이동해서 태평양 섬 지도자들과 회의를 갖고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국제 자연환경 보호 회의에도 참석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 이 하와이 출신이죠, 바로.
네, 자,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이 지역의 산호초와 해양 생물 서식지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그 해양 생물의 종류가 7천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명단에 올라 있는 희귀 고래 또 바다 거북도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상업적인 어업 활동이나 석유, 가스 등의 시추가 금지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보호하고 있는 구역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곳이 언제 처음 그 해양 국가 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까?
네, 전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2006년에 이 서북부 하와이 제도 해양 국가 기념물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이 하와이의 대지와 하늘을 다스리는 그 부부 신이 있습니다. 이 파파하노모쿠와 와키아를 기리기 위해서 이 파파하노모쿠 아키아 해양국가 기념물로 이렇게 나중에 긴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건데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지난 2010년에 이곳을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국제적으로도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좀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지역이 이 환경과 지질학,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와이 원주민들의 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마침 이제 어제가 미국 국립공원관리국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 아니었습니까?
네.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곳이 국립공원과 국가기념물이 있던데요. 이 국립공원과 국가기념물은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 국립공원은 연방의회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념물은 대통령 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취임 후에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지정하거나 확대한 국가기념물이 20곳이 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초에 이 미국 동북부 메인주에 35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숲을 새로 국가기념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올해 취업 전망이 매우 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고용 전문 웹사이트 커리어 빌더가 미국의 기업 2,18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기업 가운데 67%가 최근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를 올해 안에 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7%는 연봉이 최소한 5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이 보장된 자리에 이 대학 졸업생을 고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전망이 밝은 이유가 뭘까요?
네. 커리어 빌더 측은 우선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들었고요. 또한 미국의 노동시장을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50, 60대 인구층이 대거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 졸업자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대학 졸업생들을 고용할 계획은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과연 이들이 잘 준비된 인력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 졸업자를 고용하겠다고 밝힌 많은 기업이 미국 대학들이 이 현장 경험보다는 교과서에 치중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날의 직업 현장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 대학 교육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현대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미국에서 취업 전망이 밝은 전공은 어떤 분야입니까?
네, 이번 조사 결과 경영과 컴퓨터 공학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많았고요. 반면에 생물학이나 건축학, 교육학은 취업 전망이 가장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리어 빌더 측은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자신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또 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인터넷 블로그를 시작하는 등 인터넷 사회 연계망을 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세미 스미스의 노래인데요. 내가 이 밤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함께 감상해 보시죠.
Take the ribbon from my hair Shake it loose and let it fall Playing soft against your skin Like the shadows on the wall Come and lay down by my side Till the early morning light All I'm taking is your tim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care what's right or wrong I won't try to understand Devil take tomorrow for the night.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want to be alon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권 자민당 총재이자 내각의 총리인 야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는 당규를 고쳐서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명문가 출신
아베 총리의 집안에는 대대로 정치가가 많습니다. 조부인 아베가는 일본의 상원격인 중의원 의원을 지냈고요. 총리를 역임한 외조부 기시노부스케와 종조부 사토 에이사코, 외무대신을 지낸 아버지 아베 신타로까지 최고위직 정치인을 두루 배출한 명문가인데요. 아베 총리는 이런 명문 집안에서 1954년 9월 21일 태어났습니다. 명문 세이케이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아베 총리는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1979년 4월에 귀국해서 고베 제강에서 잠시 일을 했지만 3년 뒤인 1982년부터 정치인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아서 외무대신이던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1991년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아버지 아베 신타로가 사망하자 1993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야마구치 1구에서 중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중의원 의원을 거쳐 총리까지.
중의원 의원을 지내면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큰 부침 없이 평탄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짱 아베, 그러니까 도련님 아베라고 불리는 일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명망높은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정치 생활을 해왔다는 일종의 비아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각 관방부장관으로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을 수행할 당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행사를 포함해서 강경 노선을 주장하면서 대화를 바탕으로 한 신중론의 회의적이던 일본 내 여론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인기 덕분에 삼선의 짧은 경력에 국무대신 경력도 없는 젊은 아베 총리가 이례적으로 자민당 간사장에 임명됐는데요. 간사장은 사실상 당 대표 다음가는 요직입니다. 이후 2006년 9월에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헌법 개정과 교육 개혁, 재정 건전화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됐습니다. 일본은 집권당의 당수가 내각 총리직을 수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총리에 임명됐는데요. 이로써 아베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전후세대 첫 일본 총리로 기록됐습니다.
우경화와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 내각은 1차와 2차 내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내각 당시는 각종 비리 사건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사퇴하면서 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 재기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총리에 올라서 내각을 이끌게 됐는데요. 1차 내각 때와는 달리 선명한 정책 방향으로 일본인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으면서 집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정책은 크게 우경화로 대표되는 정치 외교 분야, 그리고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집권 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뒤에 군대 보유를 금지하도록 제정된 헌법 구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 가능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개헌 작업을 모색해왔습니다. 외교 군사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증진에 크게 힘쓰는 모습으로 미국의 강력한 우방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미한일 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린 일본의 장기 불황을 끝내고자 펼친 경기 부양책이 바로 아베노믹스입니다.
But they call my economic policy Abenomics. So Abenomics has
2014년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아베 총리가 자신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엔화의 가치를 낮춰 수출을 높이고 각종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경기 부양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덕분에 일본의 실업률은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요. 경제도 완만하게나마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 화폐를 많이 찍어서 가치를 내리는 양적 완화 정책은 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 번영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극과 극, 엇갈리는 평가의 지도자.
아베 총리는 얼마 전 막을 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폐막식에서 일본의 유명한 게임의 주인공인 슈퍼마리오를 보내서 다음 개최지인 도쿄 올림픽을 선전했는데요.
마리오가 아셋てますね.
하이. 회장では 카운트다운이 始まりました.
도칸から 出てきたのは 아베 쇼です.
익숙한 게임 속 효과음과 함께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등장한 리우올림픽 폐막식 현황, 일본 NHK 방송사 중계로 들어보셨는데요.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슈퍼마리오 복장으로 등장해서 참신하다는 평가와 함께 친근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려낸 총리로 7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피해를 당한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으로부터는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역사 왜곡 문제나 과거사 발언, 독도 영유권 같은 영토 문제,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수군이 신사 참배 문제 등 이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발언과 정치적 행위가 잇따르면서 국내외에서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뉴스타르답게 오늘은 일본의 현직 총리이자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과 대화 중인데요. 제가 제이슨에게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내가 보니까 너 매일 오랫동안 컴퓨터로 일하더라.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계속 그러면 시력이 안 좋을 거야. 라고 하자 제이슨은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네 말이 맞아. 시력이 나빠지겠지.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Today's expression is take a toll, T-O-L-L,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Sometimes we do things that have a negative or bad impact on us. We may not realize it at first, but as time goes by, we notice the bad effects they have on us. This is when you can say that it's taking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어떤 행동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주다 혹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있는 건 시력에 안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행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Let's review.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is to have a bad effect on someone or something. Take a toll.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앨런 잭슨이 부른 Remember When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member when I was young and so were you, and time stood still. Love was all we knew. You were the first, so was I. We made love and then you cried. Remember when? Remember when we vowed the vows and walked the walk and gave our hearts. Made the start, and it was hard. We lived and learned life through curves. There was joy, there was hurt. Remember when? Remember when?
remember when old ones died and new were born, life was changed, disassembled, rearranged, we came together, fell apart, and broke each other's hearts. Remember whe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89년 8월 26일 오늘. 프랑스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를 밝힌 인권 선언이 발표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의 고위성직자와 귀족의 제1, 2신분이 주요 관직을 독차지했고 이들에게는 세금 또한 면제됐습니다. 반면 시민과 농민, 도시 노동자로 이뤄진 제3신분에게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1789년 6월 제3신분 사람들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테니스 코트에 모여 특권 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독을 습격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혁명의 불길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는 1789년 오늘 프랑스 국민회의의 프랑스 인권선언의 발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군인인 라파예트가 초안을 쓴 이 인권선언은 근대 시민사회를 여는 첫 걸음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8년 8월 26일 오늘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인 알비노 루치아니 추기경이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이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는 새 교황의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912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루치아니는 23살 때 사제가 됐습니다. 이후 1929년 루치아니는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됐고 이듬해 베네치아의 대교구장이 됩니다. 그리고 1978년 오늘 루치아니는 제263대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Sancti apostoli Petrus et Paulus, dequorum potestate et autoritate confidimus.
루치아니 추기경은 전임 교황들의 훌륭한 점을 본받겠다는 의미에서 선임 교황인 교황 바오로 6세와 교황 요한 23세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요한 바오로 1세로 짓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는 또한 화려하고 장엄했던 교황 대관식을 거부했습니다. 즉위와 함께 온화한 이미지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존경을 받은 교황 바오로 1세는 하지만 선출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